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배워주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배워주고 또 무엇을 배워줄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진영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따라 전하며 사셨나요?
아, 네. 매주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일상을 정말 즐겁게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교사라고 하지만 아직 정말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매일 배움의 자세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깝게 다가갔던 한 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계속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누군가 힘들어 할 때 함께 기도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고 작은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사람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 주심을 믿고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신령한 자들을 대하듯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을 보이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나요?
입안 먹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으로 먹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진양쌤이 3장 4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으로 그들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네, 육신에 속한 자는 유명한 사역자와의 친분을 자랑하거나 사람에게 주를 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령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따르거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신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사람의 공으로 돌리거나 세상의 가치관과 풍습을 따라 사람의 말과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성경은 아볼로와 바울과 같은 전도자와 사도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도와 목사를 비롯한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일 뿐입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진양쌤이 3장 7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목사나 전도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역할 때 곧 사역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 무슨 생각과 태도로 사역해야 할까요?
사람이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진양쌤이 마태복음 6장 13절을 읽어주실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자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같이 우리 삶과 사역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읽어주세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심는 이와 물주는 이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하나인데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크고 작음이나 그 결과보다는 주어진 일을 대하는 태도와 성실히 행함에 따라 상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에는 높고 낮음이나 귀하고 천한 일이 없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읽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와 전도자, 목사와 교사를 비롯한 모든 신자들에 대해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어주실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을 사역자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신자들은 어떤 태도와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밭과 집,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의 터를 닦아 두었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의 터를 닦았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따라 사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과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사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교회의 터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것을 조심하고 다른 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역하는 것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유리쌤이 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에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면 무엇으로 그 공력을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불로 그 공력이 어떠한지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것은 나무, 풀, 집과 같이 불에 타는 재료로 집을 세우면 마지막 때에 공력이 사라질 것이고 금, 은, 보석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세우면 마지막 때에 공력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불에 타는 재료인 나무나 풀, 짚은 무엇을 의미하고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 보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문맥을 고려할 때 우선 불에 타는 재료인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세우는 것은 사람과 세상 지혜를 자랑하며 그것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불에 타지 않는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세우는 것은 십자가의 도와 성령을 쫓아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진양쌤이 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는 자와 공력이 불타는 자는 각각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네, 그것은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신자들의 구원의 목표는 개인을 넘어 교회와 창조 세계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자들은 항상 나뿐만 아니라 교회와 주변 사람들과 창조 세계의 구원까지 생각하고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곧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을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더럽히면과 멸하시리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더럽히고 멸시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멸시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사람과 세상의 지식을 쫓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과 세상 지식을 쫓고 자기 의와 공을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분열시켜 파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조심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성경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진양쌤이 1장 24절을 읽어주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자일까요?
스스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진양쌤이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유리쌤이 3장 20절을 읽어주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떤 것이며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나요?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잠언 26장 5절을, 진양쌤이 26장 12절을 읽어주실까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리라.
성경은 세상에서 뛰어난 자가 되려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배워줍니다.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진양쌤이 3장 22절을 읽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마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냐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나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유리쌤이 로마서 8장 17절을, 진양쌤이 디도서 3장 7절을 읽어주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이자 지혜의 근원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알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유리쌤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또한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명심하고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청지기이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7절과 8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누구나 각자 개인이 살면서 보아온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지키거나 방어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너희 중에 오늘 나눈 말씀 중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양쌤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해나가고 싶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신자들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북조선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거나 배워줄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의와 지혜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세상에서 바보스럽게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행하며 살아야 하는 신앙의 덕목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북조선 성도님들의 믿음에 유익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수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세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남조선에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을 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모든 은사들은 사랑이 함께 결합이 되어야만 비로소 유익함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그 어떤 능력도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밑바탕이 있어야 한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랑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란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선택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 덕목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례적인 가르침이란 걸까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실 때 사랑이 무엇인지 말하기보다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에 관한 가르침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그래야 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주고 있고요.
네. 레위기 19장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도 이웃들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웃을 자신을 사랑하듯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는 사랑을 배워줄 때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과 이웃으로 특정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대상은 어디 멀리 있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같은 믿음을 지닌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것을 배워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관해서가 아닌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진정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가르침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행하는 사랑의 현상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대상보다는 사랑이 가지는 속성들, 사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초점을 맞춰서 배워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를 알려주면서 굉장히 기본적인 사랑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왜 당연하고 기본적인 그런 사랑의 현상들에 대해서 배워주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봐야 할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내용을 배워준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랑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혹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랑을 행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게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 보여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부터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이고요.
맞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주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본문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아가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뜻하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헬라어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낮은 수준의 사랑부터 높은 수준의 사랑까지 그런 몇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에로스적인 사랑, 필레아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아가페는 가장 수준 높은 신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는 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런 사랑의 특징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가능한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랑의 모습이 바울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설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귀한 모습을 통해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이루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사랑을 행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이와 같은 사랑의 현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을 한다면 사랑을 행해도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하겠네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안 나타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그러한 사랑은 결국 나를 위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사랑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나타낸다고 해도 잠시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랑을 행한다고 해도 그 사랑의 목적과 동기는 엄밀히 따져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모든 행위의 목적과 마음의 동기는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군요. 자신을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이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랑의 인간을 위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을 주려기보다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식으로 사랑을 행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런 사랑을 오히려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때때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양육할 때도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랑이라는 말로 자녀의 삶을 강요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한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은 나라는 옛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자아가 생겨날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새로운 심령이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사랑의 모습들도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거나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침체기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해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을 느낄 정도로 무력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랑을 행하려고 해도 믿음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해서 사랑을 행할 때 실수와 잘못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좋은 마음으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열심히 사랑을 행해도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랑하기를 멈춰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실수와 잘못이 있어도 사랑은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사랑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상대방에게 상처 줄 게 분명해도 사랑을 계속해야 할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면 잘못된 사랑을 하거나 부족한 사랑을 행하다가 상대방에게 그 상처를 주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계속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 등으로 부족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결국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사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의 밭은 생명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밭에 폭풍이 불고 가뭄이 와도 심지어 게으름을 피워도 결국에는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끔 강권하셔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 사랑을 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면 그 과정이 뭐 힘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그 상대와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이 아닌 죄와 사망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잘 나타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폭풍이 오면 그 피해를 그대로 겪는 것이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대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사랑을 행할 때도 잘못된 방식으로 상처를 주게 되면 상처가 그대로 남게 되고요. 관계가 깨지는 결과를 얻게 되니까요.
결국 믿음으로 생명의 영역에 들어온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기에 힘써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면서 내가 행한 사랑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멈춤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해야만 내가 행한 사랑을 온유하지 못하고 무례한 사랑이었구나. 좀 더 오래 참아주지 못했구나. 그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행한 사랑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고 고쳐나갈 수 있으려면 그 사랑이라는 걸 멈추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더 성숙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모습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사랑에 힘쓰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 늘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시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만 가능한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의 상황이 어떠하든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사랑의 모습까지도 선한 결과로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사랑의 실력을 높여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런 사랑을 배우고 이런 사랑에 힘쓰는 북조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을까요?
네, 제가 북조선에 있을 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거창한 단어였고 그냥 수령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수령이 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거창한 의미에서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조선에 와서 느끼는 사랑은 사랑이 다소 좀 작을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사랑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웃에 대한 사랑, 뭐 이런 사랑들이 동기에 대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비교할 바 없이 정말 사소한 거겠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뭐 여러 사랑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갈 수 없더라도 그냥 제가 어떤 사소한 것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저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뭐 지금도 다는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좋았지만 누군가 또 무엇인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생길 때도 사랑을 받을 때만큼이나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조선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창하게 생각하시기보다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것을 그런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그런 거는 경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앞으로 또 다양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랑들에 더 행하고 그런 마음들을 차곡차곡 또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은 자매님은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저는 사랑하면은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제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엄마 사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굉장히 닮아있고 인간이라서 보여지는 어떠한 한계점이나 또 부모지만 주게 되는 그런 상처들이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이 사랑과 유사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돌보고 베푸고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잖아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정말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나고 그런 사랑을 받은 나라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부모에 대한 되게 감사가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인의 사랑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좀 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사실 20대의 이 그런 청춘들은 이 아가페적인 사랑보다는 조금 에로스에 가까운 좀 열정적이고 좀 낭만적인 사랑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몰라서 이제 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이런 선거 이런 연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냥 상대방이 좋아서 잘생겨서 이 사람과 노는 게 재밌어서 약간 이런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거든요. 연애가 무조건 즐거워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깔려 있었다면 좀 이제 20대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시간이 가면서 즐거움과 어떤 낭만은 길어야 3개월. 근데 정말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는 시간은 그런 어떤 즐거움보다는 이 사람의 행동이 사실 별거 없는데 그냥 되게 사랑스럽거나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서라도 그냥 뭐 사랑하니까 되게 그 뭐 어떤 해주고 싶고 되게 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고 약간 뭐 힘들 때 뭐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거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하니까 그냥 그 시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의 이 외부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 모든 시간을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행동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그래서 오늘 아가페의 이런 사랑은 좀 저희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어가지고 자꾸 애들로 가는데 애들한테 굉장히 알려주고 싶은 그런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고는 이제 하면은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냥 사실 뭐 진심으로 와닿기보다는 그냥 신이니까 약간 이게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고 느낄 때 드는 그런 감정들 그런 거를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 주신 마음이고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는 것들이 이런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구나. 이런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이런 삶에서 이렇게 행여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가 또 이런 아가페적인 인간의 안에 잠재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좀 그 사랑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있어서 받는 사랑보다는 이렇게 아까 수혁 형제님 말을 해준 것처럼 줄 때 또 내가 느끼는 그런 행복감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받았을 때 준 행복보다는 줄 때 내가 느끼는 그 행복감들을 좀 우리 삶에 적용해서 뭐 오늘이나 또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런 사랑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